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 넘어와서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살아가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들에게 병도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그 약성분이 식물들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인간이 새로운 병을 발견하니까 아 무슨 약이 필요하겠구나. 그 약성분이 있는 새로운 식물이 나게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인간이 아직 찾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항암제로 쓰여지는 택솔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목나무에서 나오는 파크리탁셀이라는 그 성분을 뽑아서 항암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인디안 부족들이 이 부족은 유난히 암에 적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암에 적게 걸리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들은 주목나무 잎을 따려 먹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암에 적게 걸릴까? 그래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 주목나무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이제 식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식물 속에 모든 식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못 찾고 있을 뿐이다.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신앙 속에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갈 때 보면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모든 길을 주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교회를 믿는 믿음이 없고 종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못 기다리고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불행한 길을 간다. 그것을 자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굿뉴스코 해외 봉사를 갔다 온 학생들이 지금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귀국 발표회를 통해서 올해 약 3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공연을 보여주게 됩니다. 2만 8,800명 이상 되니까 약 3만 명 정도 되죠. 올해는 특히 일본에도 가서 공연을 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변화를 입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감동스러운 것은 그 자리에 서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죠. 보면은 한 번은 제가 필리핀을 이렇게 간다고 비행기를 탔는데 중학생들이 단체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보면 그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니 하니까 어학 연수를 간대요. 중학생인데 어학 연수를 간다고? 어느 학교길래 중학교 학생들을 필리핀까지 어학 연수를 보낼까? 어느 학교니 물어봤습니다. 무슨 대안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자, 이 대안학교에서 중학생들을 어학 연수를 보내구나. 그래서 어디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냐,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냐 하니까 그런 거 없대요. 보면은 보통 종교단체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없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학교를 만들었냐 하니까 예,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너네 부모님 뭐 하는데 하니까 뭐 의사요, 뭐 이제 사업가요, 변호사요. 세상에 이제 나름 쟁쟁한 사람들이 학교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제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런 학교에 다니려면은 학비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링컨 학교 교사들은 거의 적은 임금을 받고 봉사하다시피 그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는 교사들은 제대로 월급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학교를 운영하려면은 학비를 굉장히 많이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는데 하고 물어봤어요. 지금 그 학교가. 그리고 어디 뭐 고향 쪽에 어디에 있는데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사 가는데 하고 물어보면 더 놀랐습니다. 학교 건물 지어가지고 간대요. 그 건물 누가 지었는데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돈 내가지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서 링컨 학교나 국제중학교나 음악학교나 보내면서 야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좀 감이 옵니까? 예? 여러분도 뭐 갑부라서 그렇게 학교 보내고 그렇게 대안학교 보내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근데 보니까 야 세상에 정말 나름대로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아이들 보내는 교육을 우리는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더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인드 교육도 해주잖아요. 보면은 그들은 거기는 공부는 잘 가르칠지 모르지만은 마인드 교육은 안 해주는 우리 마인드 교육까지 해주잖아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IOF 안에서 이런 활동들이 있어서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교육 발표회 공연 눈으로 보이는 그 공연만이 아니라 거기서 살면서 해외 가서 그들이 지내면서 변화되어지는 마음의 세계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든 걸 다 두신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론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에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약성분을 식물 안에 다 두신 것처럼 육체의 몸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다 두셨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회를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모든 걸 다 두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딴 데 가서 찾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길을 가는 데를 보면 항상 그 길에는 뭐가 있냐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신기한 것은 식물에서 약 성분을 뽑아내면은 그게 사람에게 부작용이 없는데 왜 현재 약을 만드는 데서 부작용이 있느냐면은 동물 세포에서 이걸 배양을 해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걸 주셨고 신앙 안에 하나님 모든 걸 주셨는데 이 길을 가면은 거기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의 어떤 길을 찾아가면 좋아 보이지만은 우선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꼭 거기에 부작용이 따르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하면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길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자기 인간의 방법, 수단, 재치,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생각 따라가는 사람들 그 길에 가보면 우선은 좋고 우선은 잘 될 것처럼 보여도 늘 보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땅을 적시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사야 성경 55장에 가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식물을 주고 종자를 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이 안개하고 비와 눈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성경 5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 안개는 땅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와 눈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이 똑같이 젖어 있는데 창세기 2장에도 분명히 땅은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젖어 있습니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런 식물이 나질 않고 아무런 식물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이 젖어 있지만은 그 땅에는 아무런 식물이 없고 이사야 성경 55장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토지를 적시면 싹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땅에서 올라온 안개는 뭘 의미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비와 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이사야 55장에서 그걸 잘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55장 앞부분을 봅시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와 눈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와 눈은 뭘 의미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는 뭘 의미하느냐? 땅은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 결국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각오, 내 의지, 이건 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육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젖어 있을 때 이건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오는 이 비와 눈이 땅을 적시었을 때 여기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버려지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적시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판단에, 내 계획에 젖어 있고 내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은 안개가 온 지면을 적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양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이 합해지려면은 하나님 마음과 합하려면은 내 마음이 버려져야 되고 내 생각이 버려져야 됩니다. 근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꼭 틀렸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안 버려요. 못 버려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게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거라면 이건 안개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올라온 것이냐, 내게서 올라오는 내 생각이냐 내 판단이냐, 이게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렸냐가 아니라 내게서 나온 생각이라면 이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지만은 그것은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던 지방에 댐을 만들고 나서 농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댐을 만들고 나니까 안개가 자주 끼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는데 댐을 만들고 나서 안개가 자주 끼니까 결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개는 식물이 성장하는 걸 방해하고 결실하는 걸 방해합니다. 식물은 햇볕을 봐야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잘 자라고 결실할 수 있는데 이 안개는 그걸 다 막는 거예요. 맞느냐 틀렸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게 어디서나 어디서 온 거냐, 땅에서 올라온 거냐 아니면 위로부터 온 거냐. 땅에서 올라온 거라면 이건 안개고 위로부터 내려온 거라는 건 비와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복된 것이 되지만은 안개라면 이거는 오히려 식물이 자라는 걸 방해하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내가 틀렸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생각의 차이가, 예를 들면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어떤 생각의 차이를 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이제 뭘 하고 이제 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걸 하고 놀았어요. 그 당시 어릴 때는 구슬이 보배였는 거예요. 구슬을 가득 한 강통 모아놓으면 부자가 된 듯한 마음 드는 거예요. 딱지를 가득히 모아놓으면 든든하게 부자인 거예요. 겨울에 추운데 손이 부릅뜨가면서 구슬치기를 하고 딱지치기를 하는데 어른들이 봤을 때, 부모님 봤을 때는 쓸데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게 쓸모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또 돈이 돼요. 그거 아세요? 구슬을 가게 가서 사면 10원 주면 4개 주는데 우리는 쓰던 건 8개 주니까 팔면 돈이란 말입니다. 어릴 때는 그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건데 그래서 주머니에 한 주머니 따가지고 주렁주렁 넣고 오면은요 얼마나 기분 좋다고요. 보면은 그 옷이 잘 떨어져요. 하도 구슬이 무게가 많이 나 주머니에 많이 넣어 다니면은 여러분 그게 쓸모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야 그거 버려라고 할 때 아이들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어릴 때는 그게 귀해 보이지만은 어른이 되고 나면 그게 귀해 보입니까? 예? 어른이 되고 나면 어때요? 뭘 그걸 따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또 가치 없는 건 뭐냐면 네모난 종이 딱지예요. 책 찢어가지고 잡지 찢어가 만든 그 종이 딱지를 따려고 막 열심히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예? 그거 너무 열심히 허벅지 멍이 들어요. 하도 많이 치면서 이게 허벅지 이렇게 손이 닿으면서 요즘 재질만 바뀌었지만은 요즘 아이들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마당에서 저 현관에 노는 거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그걸 따려고 막 열심히 치는데 목숨 걸고 그걸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어릴 때, 이게, 뭐, 몸에 해로운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게 막, 유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라가 아니라, 어릴 때는 그게 가치 있어 보이지만은, 어른이 되어서 보면은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으니까 내 생각은 너희는 높다. 지금 내가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자라고 보면 아무 가치 없는 건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틀렸다고 보여져서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 내가 어릴 때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어른이 돼서 보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이 생각도 그래.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내 자존심, 내 옳음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거 참 귀한 것들인데 그게 귀한 줄 모르고 아이들이 음식을 먹어도 그렇죠. 아이들은 단 것 좋아하고 어른들은 오히려 쓴 음식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상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하고 어른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데 여러분 어느 게 더 몸에 좋은 겁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햄버거, 피자, 콜라, 감자칩.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된장, 뭐 청국장. 요즘 아이들은 김치를 안 먹는 아이들이 많다고 학교에 급식을 하면 김치를 먹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른들이 먹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전통 음식 다 발효 음식이고 세계 최고의 음식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음식이 좋은 거기 때문에요. 어릴 때는 그 가치를 모르죠. 입에 맛있는 거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왜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 땅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서 나온 생각이고 네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안개다. 그러면 나를 복되게 하는 건 뭐냐? 위로부터 받은 마음으로 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셨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오라도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에 젖어 있는 그 땅 아무런 식물을 내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오는 주의 마음에 젖어 있는 사람, 위로부터 오는 주의 뜻에 젖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무리 오라도, 야, 이게 교회가 넣어준 마음이냐, 주님이 넣어준 마음이냐, 아니면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옳은 생각이고 내 옳은 판단이냐, 그러면 이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건 안개다. 이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내가 안개에 젖어 있는 사람인지 비와 눈이 내 마음을 적시고 있는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적시고 있는지 위로부터 오는 주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내 마음을 적시고 있는지를 보면 이게 안개인지 빈지 구분이 가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거냐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온 거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육인지 영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거라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건 안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이건 비와 눈이 되어져요.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이 마음을 받지 못하느냐?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으려면은 에스더의 예를 들면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으려면 그 마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에스더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인데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이는 법이다. 이 에스더의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모르드개가 넣어주는 생각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윗대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모르드개의 마음을 받으려고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르드개의 마음을 받으려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꺾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내가 마음을 꺾지 않으면 절대로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에스더가 모르드개가 하는 이야기와 마음을 합하려면 마음을 꺾어야 되는데 마음을 안 꺾으면 모르드개와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왜 안개가 적시고 있느냐. 땅에서 올라온 안개가 적시고 있는 사람, 위로부터 오는 비와 눈을 받아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이 삶이 아니라 왜 아무런 양식 없고 아무런 열매 없는 안개가 땅을 적시고 있는 그 삶을 사느냐. 첫 번째 부담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에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건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이는 법이라서 나갈 수 없다. 나갈 수 없는 타당한 이유,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부담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 받으려면은 합한 마음이 되려면은 내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의 마음을 꺾어야 마음이 합해지는데 부담을 싫어하고 마음 꺾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합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말은 다윗은 부담을 넘는 자며 마음을 꺾는 자라는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꺾지 않는 사람 합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마음을 합하니까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가는 마음을 합하고 기쁘고 즐겁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합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마음을 합하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충만해져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하고 나가는 줄 아는데 마음을 합하려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개와 마음을 합하려면은 부담을 넘어야 되고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모르드개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는 거예요. 왜 안개에 젖어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안개가 적시고 있고 왜 열매 없는 삶을 사느냐. 편한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마음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처럼 부담스럽지만은 마음을 꺾고 모르드개와 마음을 합하고 나면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에스더가 마음을 합하고 가는 그 길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웠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자기 마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 내가 감사하냐 안 하냐, 내가 충만하냐 안 하냐 이런 감정적인 신앙을 하고 자기 어떤 그런 마음과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합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니요, 에스더처럼 너무너무 가기 싫지만 부담스럽지만은 자기 마음으로는 못 가는데 모르드개와 마음을 합하니까 모르드개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식물이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땅에 식물이 자라려면은 첫 번째 5절,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에 초목이 자라고 밭에 채소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려면은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 때의 땅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 식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식물이 자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 조건과 그 다음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처음 땅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식물이 자라지 않았다. 자, 그 다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땅에 필요한 게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내려야 되고 그 다음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창세기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왜 경작해야 되느냐? 17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땅이 18절 말씀에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왜 경작해야 됩니까? 땅을 왜 경작해줘야 되죠? 땅이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거다. 수고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밭에 채소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창세기 3장에서의 경작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의 경작이라는 말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을 경작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 땅에 경작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밭에 채소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비가 내려야 되고 그 다음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경작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의 경작이 있고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끊임없이 경작을 해줘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식물을 먹는 거예요. 땅이 식물을 절로내는 거예요. 경작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식물을 땅이 식물을 내지 않았다고 하냐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경작을 여러분 마음에서도 이 두 가지 경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가시와 엉겅퀴, 내 육신의 생각을 제하고 내 판단을 제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는 경작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 2장의 경작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2장의 경작이 아주 중요한데 이건 뭘 말하느냐. 가시와 엉겅퀴기 때문에 경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먹을 만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먹을 만한 채소라 할지라도 이걸 경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가 언제 어디로 인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늘 새로운 영의 인도가 있는데 그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늘 우리 마음은 경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양궁 선수들이 양궁 경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양궁 경기를 할 때 바람 방향과 바람의 어떤 그 속도를 풍속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양궁 경기를 실내에서 하지 않고 실외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야 실력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자 실외에서 밖에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수가 쏠 때 바람이 많이 불지 적게 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다가 왼쪽에서 불 수도 있고 동남풍이 불다가 서북풍이 불 수도 있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활을 쏘는 그 순간 바람 방향과 바람 속도를 계산을 해서 오조준을 해야 하는 거예요. 표적 관역에 그 정중앙에 정조준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 체력 단련만 하고 활 쏘는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력을 기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경기에 가서 담력이 부족해가지고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어서 바람 방향을 맞춰서 오조준을 해서 쏘려고 하는데 야 갑자기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 어떡하지? 그러면 담력이 없으면 정조준을 하는 거예요. 10점 만점 정조준을 하면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도 적어도 뭐 8점 정도는 맞출 수 있으니까 왜 오조준을 했는데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막 7점, 6점대로 떨어지면은 특히 단체 경기에서 자기 때문에 경기를 망칠 수 있으니까 무난하게 가자. 그러면 10점 만점이나 9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아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그게 영적인 생각이었고 영적인 판단이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경작이 돼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경작할 줄 알지만은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은 잘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이 더 중요한 것이 가시와 엉겅퀴는 내 육신의 생각이나 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가시와 엉겅퀴라는 건 알지만은 창세기 2장에서는 이것도 옳은 생각이고 이것도 영적인 거고 이것도 복음을 위한 거고 그래서 경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못 버리는 거예요. 저희들 주방에 한 번씩 보면 비닐하우스에 가서 야채를 얻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천에 가서도 야채를 얻어오고 또 남양주에 가서도 야채를 얻어오고 하는데 그 야채 농사를, 채소 농사를 이제 짓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비닐하우스에 그 채소를 어떤 데는 비닐하우스 한 동을 다 뜯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새벽에 일찍 가서 해 뜨면 하우스에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가서 막 트럭을 가져가서 한 차씩 뽑아오는 거 보면은 청경캐도 한 차 뽑아오고 알타리도 한 차씩 뽑아오고 보면은 그래서 아니 그 비싼 걸 왜 한 동씩 다 뽑아가라고 왜 주냐는 거예요. 그 귀한 걸. 왜냐하면 이게 가시와 엉겅퀴라서가 아니라 쓸모있는 알타리고 청경채고 채소인데 이걸 왜 뽑아내야 되냐. 여러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는 그날 그날 늘 그 야채 채소 시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날 그날 늘 시세가 바뀌는 거예요. 경매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시세가 떨어지면 이거 농사 지어봐야 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서 한 해 농사를 지으면 그냥 밭에 갈아엎어 놓으면 이듬해 그냥 거름이 될 수 있고 밭에 갈아엎지만 하우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걸 빨리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 안 되는데 이거 키워봐야 작업을 해도 작업비가 안 나오고 싣고 가봐야 운송비 안 나오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거 빨리 뽑아내고 다른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타리가 자라 있는 데다가 시금치 씨앗 뿌리면 시금치 자랍니까? 야 이게 지금 시금치가 돈 되겠다 해가 심으면 시금치가 자랄까요? 그럼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만 채소가 자라는 걸 방해합니까? 채소라도 다른 채소가 자라는 걸 방해합니까? 그래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먹을 만한 채소라도. 왜?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면은 새로운 씨앗이 자라는 걸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영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기 때문에만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늘 자주자주 내 생각을 뽑아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타리도 뽑아내고 청경채도 뽑아내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고 하니까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새로운 씨앗을 못 뿌리는 거예요. 새로운 씨앗이 심기지 않고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경작자가 왜 필요하냐? 육신의 생각만 경작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나 혼자 내가 성경 읽고 신앙하면 되지. 뭐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신앙하면 되지. 그럼 경작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첫 번째 경작만 배웠고 진짜 더 중요한 창세기 2장의 경작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 많은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오름이 있고 판단이 있어서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 한 가지 옳다는 생각 들면 무조건 고해요. 그냥 그게 옳다고 밀어붙입니다. 보면은 가시와 엉겅퀴인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신앙을 하면서 1년, 2년, 3년, 5년 신앙을 하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고 이제 신앙을 하면서 떨어지는 생각들,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자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어느 면으로 보나 나는 이거 복음을 위한 마음이고 주를 위한 마음이고 교회를 위한 마음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을 줄 모르면서 이게 영적인 거냐 아닌 거냐만 논하는 거예요. 비록 먹을 수 있는 채소라 할지라도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면은 다 뽑아내고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만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이기 때문에만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인도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생각을 가졌는데 왜 그러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이거 사단이다. 그럼 거기서 계속 복음 전하려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생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 생각 안 뽑아내면 빌립보로 못 가는 거예요. 새로운 영의 인도를 못 받는다 말입니다.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것도 영적인 것이지만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입니다. 여기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가 아니라 복음 전할 마음이고 주를 위할 마음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에 가게 되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영의 인도를 주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영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새로운 영의 인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안 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새로운 그런 식물을 새로운 그런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열매를 자라게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거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말씀 전하는 거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면 경작이 안 되면 새로운 영의 인도를 못 받는 거고 새로운 영의 인도를 못 받으면 새로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영의 인도라는 것은 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내가 이게 어제 내가 주님을 섬긴 거고 어제 교회를 섬긴 거고 복음을 위한 거라 할지라도 그조차도 경작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이 안 되는 사람은 경작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를 창세기 2장의 땅도 경작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왜 채소가 나지 않았느냐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땅은 경작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내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려면 내 인생이 복되게 되려면 내 인생에 경작자가 있어야 되구나.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고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육신을 제하기 위해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기 위해서도 경작자가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 살고 있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경작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가시와 엉겅퀴만 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생각도 경작되어야 되고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은 분명히 이것도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처럼 보여도 다윗의 마음은 경작이 잘 되는 거예요. 경작이 잘 된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22장 제가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 거일라 거민들이 블레셋 군대가 와서 이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한해 농사 지었는데 다 훔쳐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러 가려고 하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유다 땅에서 지금 사울 피해 다니는 것도 버거운데 우리가 가서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자, 다윗은 누가 봐도 이건 사울이 해야 될 일이죠.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은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지금 쫓겨 도망 다니는데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하지. 근데 다윗이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이게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부담스러워서 안 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블레셋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합니다. 블레셋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울이 다윗이 이 거일라 지방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잘 됐다 그럼 다윗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일은 안 하더니만 구원하고 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울이 오면은 이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내어 주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 다윗이 가로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거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거일라 거민을 구원해줬는데 사울은 구원 안 해주고 우리가 구원해줬는데 사울이 오면 우리를 이 거일라 거민들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래, 붙일 거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를 떠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냐. 황무지 요새나 또 산골에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 매일같이.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억울하잖아요. 아니, 무슨 이런 인간들이 있냐. 내가 지들을 구원해 줬는데 사울이 오면 사울의 손에 우리를 붙인다고? 여러분, 만약에 거일라 거민들한테 물어봤으면 아니, 당신 우리 생명이 은인가 같은데 우리가 왜 당신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까 다윗 편이고 다윗과 함께하고 사울이 와도 이들을 사울의 손에 안 내주고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거일라 거민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붙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황무지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윗이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영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황무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 줬으니까 그 일라거미들이 설마 우리를 사울 손에 붙이겠나 이런 짐작으로 통념으로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거일라 거민을 구원했지만은 다윗의 마음에 이 거일라 거민을 위해 줬다는 생각 다 버리고 다윗이 지금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나? 지들을 구원해 줬는데 우리를 버려?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 안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온갖 인간에 대한 원망, 인간에 대한 불평, 인간에 대해서 한마친 거, 배신당한 거, 억울한 거 그게 다윗의 마음에 쌓여있지 않아요. 왜? 다윗이 영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다 영의 인도 아닌 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에 경작되어지는데 물론 다윗이 육신을 쫓아가서 범죄한 적도 있지만 가시와 은강기도 경작되지만 내가 추를 위했다는 생각도 복음을 위했다는 것도 그것도 역시 다 경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새로운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면 어떤 땅을 원할까요? 다 경작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죠. 어제 어떤 농사를 지었고 지난주 농사를 지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간에 그거 남아있으면 안 되고 다 뽑아내고 아무것도 없는 땅 언제든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렇게 경작돼 있는 땅을 원한단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오늘 주님이 원하는 마음의 땅은 바로 그런 땅입니다. 가시와 엉겅키도 재해내고 채소와 야채도 다 재해내고 다 경작되어서 언제든지 씨를 뿌릴 수 있는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지 내 옳은 생각, 내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또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거 또 역사를 경험한 거, 쓰임 받은 거 그게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키가 있던 땅도 다 경작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야 되듯이 어제 기약의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다 경작되고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땅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시와 엉겅키를 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왜? 이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게 제해지고 돌이켜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이거는 복인 거죠. 그러나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의 경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위했는데 왜? 내가 주를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니요. 다 뽑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작된 땅, 그게 창세기 2장의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에 계속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면은 경작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경작자는 채소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의 경작만 하나님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을 논할 때는 내 마음에 이게 옳은 거라 할지라도 어제 영의 인도를 받은 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거라 할지라도 오늘 나는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제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은 것도 어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것도 주의 역사를 경험한 것도 다 뽑아내고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일을 주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없었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경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가시와 엉겅퀴만 경작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이걸 주를 위한 생각이라 하면 복음을 위한 마음이라 생각하면 경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비와 눈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영의 인도가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들어서 새로운 영의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더 큰 세계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교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면서 이제 정부가 문을 열고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그 나라에 펼쳐지는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그런 때가 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 문을 두셨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에서 매주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집회를 하는데 한 주에 한 두세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매주마다 보면 10여 명 이상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1년 50주를 따지면 매주 10명씩 오면은 몇 명이 옵니까? 500명이 오죠, 그죠? 아마 더 많이 올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구역별로 집회하는 거 보니까 다 집계하면 10여 명 이상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 집회를 하고, 근데 구역별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돌아오잖아요. 한 구역마다 매주 하는 게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나가면, 많은 하나님 복음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그룹을 나눠줬습니다. 구역장이 있고 또 지역장이 있는데 그 위에 그룹을 나눠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장로님 세 분서 맡으셔가지고 매주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주십시오, 아예.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제대로 구역별로 집회를 하는데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매주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영의 인도를 받으면 아, 내가 이게 오히려 내가 내 생각이 하고 있다는 것이 집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새로운 영의 인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가정 성경 공부, 가정 집회 많이 했었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나름대로 가정집회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식으로 저는 하기를 원했는데 전에 해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전에 있는 방식으로는 하다가 말다가 뭐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원래 제대로 하나하나 진행을 하면서 집회하는 곳에서 한 번 할 때마다 대여섯 명씩 오는데 우리가 한 세 곳에서 집회를 늘 하니까 늘 1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영의 인도를 받는 이 부분을 바꿔보면 아, 내가 지난날 주를 위하고 집회를 하고 한다고 한 게 제대로 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새로운 영의 인도를 가로막고 해왔던 방식이나 해왔던 그것들이 오히려 주의 새로운 영의 인도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일을 안 해봤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래 할 텐데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의 경작이 안 되면 제대로 씨앗이 안 심겨지고 제대로 안 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지난번 농사를 지은 채소가 남아있으면 그건 마치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새로운 식물을 자라는 걸 방해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경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범죄하기 전인데 왜 경작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 이건 여러분이 육신적이라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경작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와 함께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영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경작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 성교의 사역자들은 늘 경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름 복음 전하고 달려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와서 종과 만나고 마음의 경작을 받고 새로운 인도를 받고 늘 새롭게 복음을 위해 살고 있고 주를 위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마음에 창세기 2장의 경작이 있어야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2장의 경작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 마음에도 경작자가 있어야 되구나. 늘 창세기 3장에서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기 위해서 경작자만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자, 이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이 두 가지 경작이 있어야 여러분이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늘 새로운 영의 인도와 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